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워진 것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떠한 모양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든지 주님 이 자리에 발걸음한 영혼들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필요한 대로 은혜 내려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알아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마다 터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기억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까 내심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굳고 궂은 날씨고 또 한동안 또그 금요찬양 예배를 저랑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의 얘기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금요찬양 예배를 참석하시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금요찬양 예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느냐고. 웬만한 다른 교회에 가면 주중에 있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찾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더 모였는지 아니면 덜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제 바람은 우리 이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나눠지는 말씀들 속에서 정말 영혼의 깊은 어떤 감격과 만족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받으신 은혜들에 대하여서 좀 다른 분들한테도 가셔서 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부러워하고 시기 나게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금요찬양 예배에 오셔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이렇게 다락방이나 다른 곳에 가셔서 나누셔서 아무쪼록 이 자리를 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주일날 말씀보다 아, 금요일날 말씀이 더 은혜롭다고. 근데 얼마나 뭐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종종 아니 자주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아무도 반응이 없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쯤은 누구나가 인용을 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내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 드릴수록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이해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나를 치유하게 하는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감격과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만을 떼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이 말씀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 전후의 구절들을 보면 그 전후 문맥이 사실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충이라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그 전후에 11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이 잘 되십니까? 적어도 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론을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저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벌써 한 10년도 더 됐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 한 아티클을 찾았는데 우연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보았던 그 아티클의 어떤 아티클이 제게 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 해석의 통찰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4장 12절, 13절을 왜,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삽입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13절까지는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그 속에서 이 3장에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핍박과 조롱을 받고 함께 지냈던 유대인들에게는 외면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도 약하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전에 있었던 유대교로 회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궁리를 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그 마음을 완고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표현을 18절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고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는 뜻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와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아있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9절을 가보세요. 9절을 가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그 안식이 앞에 놓여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미래로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이야기할 때 이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과 또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사이를 사는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뭐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4장에서 계속해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3절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의역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역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안식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셨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5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6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요? 지금 창조시잖아요. 창조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하여서 그 안식을 목표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죠. 어떤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이 아니고요. 아, 맞네요. 22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22절, 23절 제가 읽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지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화염검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타고 있는 검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의 자리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마련하신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 불칼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불칼을 지날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력으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절대적으로 어떤 세이비어,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가셔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히브리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8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여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겁니까? 안 주었다라는 겁니까? 예,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의 땅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무난하게 들어간 겁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거쳐야 했어야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 여호수아 가운데에서도 지금 읽은 이 구절도 좀 어떤 면에서는 생뚱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대장관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왜 튀어나왔는지, 뭐 때문에 튀어나왔는지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지경의 첫 성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은 누구냐? 하나님이 현현했다고도 보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도 하고 또는 뭐 천사가 왔다라는 것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는 겁니다. 그냥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빼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막 죽이려고 그 행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과정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과정을 갈 때에 그 군대 장관의 칼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군대 장관의 칼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한 땅에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군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면 그 싸움은 다 싸운 거죠.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력으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군대 장관 그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이 여호수아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자신도 역시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구원자가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호수아가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파이널 레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 또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만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똑같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안식의 땅으로 이 여호수아가 나아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이끌어 그 안식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밟은 그 가나안 땅 역시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나아갈 어떤 안식의 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안식은 단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일시적인 안식에 불과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가 직면하는 것은 화형검입니다. 불타는 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군대 장관이 들고 있는 그 칼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그림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말씀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 앞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다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판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봐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생각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토대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순종을 해야 한다, 힘써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고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 지금 11절에서 요구하는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룰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담이 그 안식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화염검을 직면하듯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군대장관의 그 칼을 접하듯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나자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집에서 보시는 드라마보다 훨씬 이것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아닙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들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는 순종치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안식을 목적하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고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 화염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인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의 빼어든 칼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을 그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이것은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도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서 4장이 11절에서 끝난다고 해보십시오. 11절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2절, 13절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선을 옮기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놓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야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으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기계화시켜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직면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여러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요, 자격이 없으며 실력이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다. 그 말씀을 지나지 않으면,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없어서는 안 될 뿐인가, 아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